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25일 수요일 뉴스통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17번째로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됐다고 자평을 하더니 다시금 본격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늘 하는 말이지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북한 당국이 이럴 때가 아닌데 또 이런 행동을 하니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있는 국가의 자원을 국제사회와 주변 인민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써줬으면 합니다. 네, 수요일에 뉴스통도 순위뉴스 세븐으로 시작하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오늘도 역시 북한의 코로나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넓은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상상하기 어려운 대기록을 세운 한국의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정보 전해드리는 소확행 뉴스 코너도 함께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미,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상식을 전해드리는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주 중반인 25일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개월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3,956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일 이후 16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37명으로 7일째 200명대입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 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간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중교통비가 약 27에서 38%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마지막 공중전화가 철거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 7번가와 50번가 근처에 있던 이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를 뉴욕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공중전화 부스가 박물관에서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신할 때 이용하던 구형 공중전화 부스 4개는 관광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WHO가 최근 발간한 주간 코로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3일에서 18일에 162만여 명의 발열 환자와 23명의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WHO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2년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국제기구에 관련 통계를 제공한 겁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발열 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WHO가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누적 환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신규 사망자 수는 이틀째 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1만 5,97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총 306만 4,88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68명입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열린 쿼드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달 들어서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 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올리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특히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섞어 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제 실행력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군과 주한미군은 연합 지대지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하는 등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도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죠?
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북한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유혈자, 발열자 네. 환자가 11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총 306만 4천여 명으로 24일 기준으로 3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북한이 주장하는 누적 사망자는 68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 코로나19 관련 발열 환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뒤에 네. 20만에서 30만 명대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나흘간 그러니까 21일부터 24일까지 18만, 16만, 13만, 11만 명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지난 이틀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3일과 24일 통계인데요. 지금 누적 그 코로나19 환자가 3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네. 신규 사망자 수가 이틀째 0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것이 23일에 신규 확진자가 13만 4천 그리고 24일에 네. 11만 5천여 명이 나왔는데 네. 사망자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19 감염자 치명률이 가장 낮은데 23일에 신규 확진자가 약 1만 명이 나왔는데 네. 사망자가 22명이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이었는데 네. 사망자가 1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의 차이점은 한국은 전 국민의 87%가 2차까지 왁진 접종을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의약품하고 식량이 풍족합니다. 의료시설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북한의 경우는 보건 환경도 열악하고 식량 사정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북한의 사망자 통계에 의문이 증폭이 네.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처벌이 두려워 통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경북도 소식통이 24일에 전해온 소식인데요. 네. 그 한경북도의 하급 단위들에서 발열자 사망자 통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꾼들이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는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네. 뭔가 질책이나 어떤 처벌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네. 상부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현재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통계가 잘못돼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북한 전 매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사랑 그리고 네. 탁월한 방역의 성과다고 선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는 걸 그래서 아랫단위 간부들이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김 위원장이 약품 공급 안 된다고 간부들 질책을 했고 또 상황이 악화됐다고 하면 이거 다 간부 탓이라고 또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보고를 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도 북한의 사망자 통계에 의심을 품고 있는데 현재 북한은 사망자가 그 치명률이 0.003%라고 하는데
네.
세계 코로나19 치명률이 평균 1.2%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사망자가 적은 한국도 0.13%인데 북한은 0.003%라고 하니까 네. 좀 신뢰성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북한의 사망자 통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북한 내부 상황도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제압하라면서 네.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평양을 주대기 하면서 약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군대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25일에 황해북도 군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그 2군단 지휘부에 구분대별로 병실 한 개를 격리시설로 지정을 해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군인들을 격리해서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미 최전방 부대 공급 체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 방역 수위를 높였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하고 외부가 차단이 되면서 격리된 군인들에게 지금 최소한의 의약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참 군대 상황이 이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의약품 공급에 군대를 투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방성도 우선적으로 평양에 그 의약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내부 방침이라고 하고 근데 군대에도 지금 의약품이 이제 부족한 조건인데 이것조차 예를 들면 민간부터 챙길 경우 그러니까 평양부터 네. 챙길 경우에 당연히 군대의 그런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 발열자나 격리자들이 제대로 된 약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 군단 지휘부 직속 구분대 유혈자들이
네.
군의소 진단에 따라서 병실에서 10일간 격리돼 있는데 약은 주는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10일 격리하다가 나온 군인들에게는
네.
아스피린이나 청심환 용도를 공급하는 게 전부라고 내부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네, 군대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라 치료를 잘못하면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정신력만 강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군인 정신으로 견디라.
네.
신념이 얼마나 박악하면 그만한 아픔도 못 견디냐 이런 교양을 하고 있고 제대로 약을 공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군대는 말 그대로 집단 생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대처 못하면 집단 감염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평양 시민들보다 이 군대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군인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약과 식량 부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25일 오전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밝힌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요. 부디 상식적인 상황 판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평화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5월 25일 북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실력파 2인조 여성 노래그룹 다비치가 최근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팡파레 들어보시죠.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제 24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이 세계적인 한국의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가 런던발 직항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나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들어 크게 환대했죠.
그렇습니다. 뭐 축구는 야구와 같은 다른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시즌 중에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수시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을 뭐 1년에 뭐 그래도 두세 번은 이렇게 방문하기 때문에
네.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드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손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금빛 신발 모양의 트로피 골든 부트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23일 그 경기는 진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킨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네.
노리치 시티하고 토트넘하고의 시즌 마지막 게임이었는데 이 마지막 게임까지 우리 손흥민 선수가 21골을 넣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2골을 넣고 있는 살라 선수하고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과연 몇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네.
이게 손흥민 선수의 그 어떤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세상에 두 골이나 넣은 거예요.
와.
그래서 단독 선두가 됐다가 이 두 골째가 들어갔다는 걸 살라 선수가 소식을 접하고
네.
또 나왔어요. 자기 게임에 나와서
네.
정말 그 죽을힘을 다해서
네.
뛰어서 한 골을 넣어서 공동 득점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 이 공동 득점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기록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금이 환영을 축하해 준 것이죠.
네, 그야말로 정말 금이 환영을 한 건데요. 원래도 한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손흥민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에 특히나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면서요.
그럼요. 실제로 이번 시즌 정규 리그만 따져서 35경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23골을 넣고 7개의 도움을 준 건데요. 거의 한 경기당 하나씩 공격 포인트, 공격 점수를 얻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팬들과 또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 뛴다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프리미어 리그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시아 선수로서 득점왕에 오른 사람은 손흥민이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5개의 그 5대 리그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고 또 이태리, 독일, 프랑스 다들 자국 내의 리그들의 아주 우수한 선수들을 서로 그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네.
벌이게 되는데요. 이 스페인의 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이 또 독일의 그 독일의 리그 그리고
네.
또 프랑스 리그 이 모든 리그를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가 이 5대 리그 중에서 득점왕을 달성한 선수가 손흥민이 최초였죠.
네.
그리고 지금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이란의 공격수인 자한 박시라고 하는 사람이
네.
득점왕에 오른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는 한 수 낮은 그런 리그로 손꼽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로 정착이 된 이래로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의 세 번째로 이 골든 부츠를 선사한 그러니까 세 번째로 득점왕을 선사한 그런 선수가 됐어요.
네.
원래 테디 셰링엄이라고 하는 선수가 92년도에 이 골든 부츠를 받고 그리고 해리 케인이 지난 시즌까지 총 세 차례 득점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수로서는 세 번째 수상자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기록만 해도 뭐 토트넘에서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고 그리고 또 선수로서도 전체 선수를 다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받았으니까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구단 역사가 140년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득점왕을 리그에서 차지한 선수가 8명밖에 없고
네.
13번의 득점왕을 가져왔어요. 이 8명 중에 한 명이 됐고 또 13번째로 득점왕을 가져왔다는 것도 또 기록으로 남게 됐고 그리고 이게 더 저는 값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게 한 골도 없습니다.
와.
전부 필드골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순도 100% 골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살라 선수 같은 경우는 23골을 똑같이 넣었지만 5골이나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 역대 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중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하나도 없이 득점왕이 된 선수는 딱 10명 있습니다. 10명.
네.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갖고 있던 기록도 갱신했다죠?
그렇습니다. 레버쿠젠 소속으로 독일의 분데스리가를 장악했던 네. 차범근 선수, 지금은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1985년에서 86년 시즌에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을 기록을 세웠어요.
네.
이게 17골이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갈아치웠죠.
네.
바로 직전까지는 동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 리그 작년 리그에서 17골을 넣어서 차범근 선수와 동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23골을 넣었던 거고요. 리그 최다골, 공식전 최다골, 또 연속 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 등 차정 감독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 남았던 게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이었는데 이것도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손흥민, 차범근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선수야라는 질문에 기록상으로는 손흥민이 더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게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지금 단짝을 이뤄서
네.
그 골을 넣고 있는데 이 프리미어 리그 통산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합작을 해서 몇 골을 넣느냐 이런 것도 화제가 되거든요.
네.
무려 41골을 넣습니다.
와.
이거는 통산 최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의 공격수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여러 명 중에서 주력 공격수 두 명이 합해서 통산 최다 41골을 합작한 것도 둘 다 탁월한 이제 골 넣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역시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도 대단한 업적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득점왕까지의 과정도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손흥민 선수는요, 득점을 하기 위해서 결코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몇 골을 그 시도해서 성공을 했는가 이런 골 성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골 성공률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보다 훨씬 더 득점 그 어떤 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내가 골을 넣을 거야라고 하면서 슛을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 살라 선수 같은 경우가 139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23골을 넣었는데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89번을 갖다가 시도를 해서 이제 23골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순도가 훨씬 높죠. 그리고 주로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케인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팀 플레이에 주력한 선수고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득점왕이 가능했던 것도 솔직히 이번에 마지막 경기에서 두 골이나 어떻게 넣겠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네.
손흥민한테 골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두 골을 넣을 수 있어서 아마도 늘 팀을 앞세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진짜 이 세계 최고의 기량과 더불어서 인성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팀워크, 이 팀 선수들 간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죠.
예, 여기에도 이제 과학적인 그 근거들이 있는데 손흥민의 기대 득점을 그 따져보면은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이 기대 득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이 그 역할, 그 팀 내에서 역할이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골을 주로 이렇게 많이 넣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윙을 보고 있거든요. 네. 옆에서 윙이라는 건 날개란 뜻인데 주로 가운데 있는 공격수에게 공을 투입해 주는 역할을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케인 선수한테 주로 공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이 15.69골, 그러니까 16골이 채 안 됐어요.
아.
그런데 23골 넣은 거예요.
와, 엄청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제 살라 같은 경우는 원래 주로 공격수, 최전방 네. 공격수 많이 뛰기 때문에 23.62골이 기대가 됐어요.
네.
그런데 23골 넣었으니까 자기 기대 점수보다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사용하는 발에 대한 기록도 참 독특한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오른발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른발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왼발로 12골을 넣고 오른발로 11골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발이 오른발인데 왜 왼발로 이렇게 골을 잘 넣을까?
네.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 언제 어디서든 동료에게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두 발을 다 자유롭게 활용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네.
집중적으로 자기가 약한 발에 대한 그런 약점이 없어지게 하려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훈련을 한 덕분에 동료들한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네.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례적인 기록 자기의 주력 발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발로 더 많은 골을 넣는 그런 기록도 세운 것이죠. 이게 전부 팀플레이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입니다.
네, 정말 이 동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발을 모두 사용하는 연습을 했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남다른 선수라는 걸 알게 해주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는 팀에서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네.
토트넘은 시즌 4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4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4위까지만 유럽 전체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데 출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게 되면 엄청난 그 상금을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최대 1억 1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75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더 나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5위가 돼서 챔피언스 리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유로파 리그에 가게 되면 3,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에 네.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수입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은 약간 가난한 축에 속한 팀이거든요. 네. 원래 돈이 그렇게 많은 팀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케인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특급 선수들이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네.
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연봉이 자기 활약보다 좀 낮다고 생각해서 다른 팀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네.
아스날이라든가 이렇게 돈 많은 팀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팀에 큰 선물을 했기 때문에 팀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당분간 또 한국의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될 텐데요.
네.
나라 간의 A매치 경기를 할 때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기하게 되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죠.
그럼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축구를 소재로 한 그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네.
그 유명한 피파 시리즈라고 하는 게임인데
네.
이 게임에서도 90점 이상을 받은 선수가 전체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7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새로운 시즌에 그 90점 자리에 등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8번째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런 선수들은 보통 전설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전설급에 올라 있는 선수는 다른 후배 선수들한테 영웅이고 또 그리고 동료 선수한테도 자부심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그 중국 감독도 그 손흥민 선수랑 게임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런 선수가 오면은 자기가 경의를 표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6월 2일 브라질, 또 6월 6일에 칠레, 또 6월 10일 파라과이 등의 평가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팀을 성공으로 이끌면서도 본인 역시 최고의 기록을 내는 손흥민 선수. 정말로 축구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손 선수가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좋은 성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성시경 씨가 2004년 리메이크 앨범을 통해 발표한 곡인데요. 원곡은 1985년에 인기 그룹 다섯 손가락이 부른 노래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더하는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소확행 뉴스와 함께합니다. 하태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아,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네.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병은요,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이게 또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어렵고 또 여러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네, 어떤 병일까요?
2017년 기준으로 네. 이 병을 앓고 있는 세계 인구가 4억 2,500만 명이 넘고
네.
2045년에는 6억 2,9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뭐 이제 개인이 가진 질병을 넘어서 네.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병입니다. 이미 어떤 병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당뇨병. 제 주변에도 당뇨병까지는 아니어도 혈당이 높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당뇨병 정확히 어떤 병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은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라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올 정도로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네. 때 당뇨병이다라고 네.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포도당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세포에 들어가는 포도당이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이 세포 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만약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충분하더라고 해도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분을 포함한 혈액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우리 몸을 괴롭히게 되고요.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소변을 통해서 당이 배출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당뇨병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뇨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발생을 하고요. 무조건 인슐린 주사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을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이 당뇨병은 전체 당뇨의 2% 이하를 차지하는 네.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고요. 반면에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생산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혈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을 지속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2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인슐린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희귀병인 제1형 당뇨병이 있고 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제2형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선천적으로 생기는 당뇨병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후천적으로 생기는 당뇨병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채집 생활을 하거나 네. 수렵 생활을 하면서 네.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 가서 맛있는 그쵸, 음식을 네. 먹고 휴양을 즐기고 네. 또 이 손전화기로 네. 버튼 하나만 눌러서 음식이 바로 내 앞에 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세상이 편해졌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급증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양 과잉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인슐린 요구량에 비해서 췌장이 생산할 수 있는 인슐린 양이 부족해진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현대인의 질병이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비만 인구도 많아지고 그만큼 당뇨병 환자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뇨병의 증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병의 특징적인 증상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다뇨, 다음, 그리고 다식입니다. 자, 당뇨병이 생기면요, 혈당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남아도는 당분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때 많은 양의 물도 함께 나가게 돼요. 그렇게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게 되니까 다뇨라는 증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변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갈증이 생기고 많은 양의 물을 네.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증세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기만 하니까 우리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이 줄고 자꾸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다식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 밖에도 눈이 침침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는 네. 등의 증세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다뇨, 다음, 다식 증세가 있다며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식단 관리법도 있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매일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겠고요.
네.
그리고 알맞은 양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총 열량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총 열량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체중에 12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계산기는 있어야겠네요.
네. 좀 손으로 이제 산수를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네. 아,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하시는 네. 분들은 계산기 이용하셔야겠죠.
아, 네.
그리고 운동을 좀 적당히 내가 한다. 그럼 126이 아니라 147을 곱해주시고,
네.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한다. 신체 활동이 활발하다 하시는 분들은 168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숫자 불러드리자면, 126, 네. 147, 168 중에 여러분들의 활동량에 맞춰서 숫자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니까
네.
제 몸무게인 75에 168을 곱해서 12,600kcal줄이 제 적정 열량이 되겠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킬로칼로리가 더 익숙한데
열량을
셀 때 네. 청취자분들은 킬로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킬로줄로 열량을 네.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곱해서 총 열량을 구하면은 이 열량보다 더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적게 섭취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식품의 열량은 각 식품의 뒷면에 영양 정보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당뇨병 환자라면 당연히 사탕, 단물, 설탕, 꿀 같은 당 섭취 주의해야 하고요.
네.
소금 섭취도 줄여야 하고 또 술과 담배도 당연히 멀리해야겠죠. 또 혈당을 조절해주고 우리 심장순환계 질환을 예방해줄 수 있는 식이섬유도 많이 네.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미역, 김 같은 해조류나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고구마, 옥수수, 당근 등의 작물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하니까 이런 음식들 많이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당뇨병의 원인과 당뇨병의 종류,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이요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들 오늘 정보 참고하시고 혈당관리 철저히 하셔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태성 기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보세요. 자, 문제 갑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면 왜 소리가 날까요? 우선 우리가 듣는 소리는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두 물체가 충돌한다면 이들은 앞뒤로 진동하게 됩니다. 물체가 떨리면서 한쪽으로 밀리면 그 주변의 공기 입자도 같은 방향으로 밀려나고, 이때 밀려난 공기의 분자들은 그 앞에 있던 분자들을 밀고 그 분자들은 또 앞에 분자를 미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죠. 결국 이런 공기의 흐름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고막을 안쪽으로 밀게 됩니다. 반대로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밀리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를 당기고 당겨서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압력이 줄어든 상태가 우리 귀에 전달되면 고막을 밖으로 당깁니다. 고막이 밀고 당겨지는 이런 현상을 우린 소리로 인식하는 거죠. 소리 에너지로 변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은 충돌하는 물체의 종류와 구조, 충돌 속도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이런 요소들에 의해 얼마나 진동하느냐가 달라지고 그만큼 소리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소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헤르츠라는 단위도 사실 어떠한 물체가 진동하는 비율, 즉 주파수를 측정하는 단위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소리도 라디오의 진공이 공기를 거쳐 여러분의 고막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7도, 강계 9도, 신의주 사리원 11도, 개성 해주 삼흥 12도, 평양 청진 13도, 원산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0도, 해산 15도, 강계 16도, 청진 18도, 신의주 21도, 평양 해주 22도, 개성 사리원 함흥 원산 23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7% 하락한 배럴당 109.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1% 상승한 186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6월물 가격은 온수당 22.03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67.09원입니다. 윤주원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25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의 날씨 뉴스는 모두 더위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발 빨리 찾아온 더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초여름에는 각종 온열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여름이라면 누구나 더위와 강한 햇볕을 조심해야 하지만 초여름엔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최대한 더운 곳을 피하고 모자와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한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데요. 북한은 이곳 한국보다는 더위가 좀 늦게 시작되겠지만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이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윤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임재범 씨가 2012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발 빨리 좀 지나가다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즘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네, 좋지 않는 일들은 빨리 지나가고 좋은 날들이 속히 와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